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너희들도 당연히 복음 안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느냐고 할 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나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 성숙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 혹은 교회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한 채로 서로 다투고 서로 분열하면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오늘 본문이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다, 하나다고 강조하는 표현이 전부 한번 7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보시면 하나라 그러는데 세 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적용이 돼요. 성령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 주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고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네 차례는 몸이 하나다, 교회가 하나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또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복도 다 그것은 하나됨을 통해서 오는 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사명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7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9절 10절은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를 말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사역하시고 올라가셨느냐고 하면 7절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8절은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거를 인용한 것은 이를테면 구약 성경 읽으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을 잘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 예를 들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전리품을 성전에 들여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해요.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상 읽었을 때 부솔 시내 아말렉 다 물리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그런 영적 싸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뒤에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전리품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나누어 주신 전리품이 교회 안에 주신 선물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입니다. 이 직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모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 사실상 교회의 직분, 교회의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이 마치 담장이 없는 집처럼 교회가 아주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 질서, 조직, 사실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끔씩 보면 교회의 직분이 너무 변질이 되고 타락해가지고 이게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차고 있는 완장인 것처럼 생각하고 뭐 그리고 이런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온갖 좀 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야 없는 것이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이 직분, 교회의 질서, 교회의 조직 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자들은 아, 내 직분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목회자가 되고 이거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길러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섬기라는 직분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 안의 중직자라는 것은 교회 안의 VIP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주어지는 모든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중직자인데 교회가 타락하고 병이 들면 중직자들이 자기가 VIP인 줄 알아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병이 드는 거예요. 보통 중직자라는 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짐을 짊어지는 것이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봉사의 직분이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는데 몸이 어떻게 서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지체의 분량, 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서로 연결이 되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자라가는 거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잘난 사람이어도 몸에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이게 몸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지 이게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혹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된 관계 속에서부터 오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연결된 관계가 끊어지면 여러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몸이라고 항상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몸이라는 것은 온 몸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밖에 없는 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그것이 영적 성숙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혹은 이런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태도, 자세, 성품 그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메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것은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신경 안 쓰면 하나 되면 깨지는 거예요. 이거를 신경을 잘 써가지고 이거를 잘 지켜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하나됨이 어느새 깨져버릴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사랑 가운데 겸손, 사랑 가운데 온유,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이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겸손, 겸손, 이거 중요한데요. 우리 말에서,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겸손이라는 것은 칭찬입니다. 이를테면 박영태 목사는 참 겸손해, 이러면 엄청난 칭찬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에베소서를 쓸 때 겸손이라는 단어는 칭찬하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는 이게 로마 제국은요, 이게 전쟁, 정복, 이게 신분제의 차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늘 평생 어깨 힘주고 잘난 체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날마다 비굴하게 굽슬거리면서 남의 눈치 봐야 될 사람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남의 눈치 보고 남의 비위 맞추고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를테면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굽실굽실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 에베소서 그리고 신약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아주 그러니까 비굴해서 굽실굽실 주인의 눈치 보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을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 좋은 의미로, 불신자들은 십자가를 조롱거리로 여겼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이 아무리 힘이 세도 길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길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맹수도 길들이면 쓸모가 있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소용이 없어요. 온유라는 말은 그렇게 길들여진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그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침없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난 인생이어도 길이 들어가지고 이게 잘 통제가 돼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자기 성질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기다릴 줄.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이 있어도, 정말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그런 사람에 대하여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제일 열심히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고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성품을 잘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야, 이게 하나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 주님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전주 제자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지켜가고 이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